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그 외간 남녀가 사랑을 고백해도 괜찮은 곳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설교 때마다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만 있지 못한 것을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차있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연약함 또 죄의 유혹들 실패와 낙심들 그런 것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견뎌내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내 경건의 모습 내 실력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자주자주 실패하고 또 자주자주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어떤 그런 의심 혹은 연약함 속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희망?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지 없을지 모르지만 난 그걸 바래. 그랬으면 좋겠어. 그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 그것을 누리고 완성되어 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고 그것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어쩌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21장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쩌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너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데리고 가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소망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참 신실하게 이 왼손에다가 결혼 반지를 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참 담대한 사람이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부터 이미 손에서 이 결혼 반지를 빼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밥을 얻어먹는 게 참 신기하죠. 저는 뭐가 몸에 있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잘 보관해 놨더라도 넌 늘 마음으로 그거 끼고 있는 거야. 뭐 내가 사기칠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서로 나누어 끼울까요? 증표, 언약의 증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그 사랑을 지켜가겠다고 하는 증표로 끼고, 가끔 답답하고 속상할 때, 힘겨울 때 이걸 보면서 맞아 옛날엔 그랬지 뭐 그런 어떤 위로도 받고 또 괜찮아지겠지 뭐 그런 어떤 다짐도 하면서 그 증거로 붙잡고 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에는 아주 분명한 증표, 증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전, 교회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또 이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는 짓기에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하나하나 성막을 지어가는 장면들을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이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언약의 증거, 그것으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무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이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때부터 마지막 오늘 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을 끝내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고 선언하십니다. 너무 자주 들은 얘기인데요. 뭐 성경 맨날 그 얘기 하시는데 여기서도 또 그 얘기를 맨날 그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드리시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언약 약속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어서 이 세상의 죄의 유혹도 받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여 서로 다투고 힘겨운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옮겨가시냐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떻다고 설명하냐면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힘겨움 갈등들이 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악하고 약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의 아픔도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눈의 눈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악의 유혹들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21장까지 오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있는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당하고 있는가를 면면히 보여줍니다.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붓고 뭐 그러면서 쏟아지는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곧 올 우리들의 심판 최후의 전쟁 막 이래서 막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 연약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셔서 그 모든 것이 없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너희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너라 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아니면 최후의 심판 그때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미 창세 전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그리고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과 참으로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것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혹은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두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심으로 그곳이 낙원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가 거절하고 깨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그 살아가는 사람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그것이 연합하여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인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래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 아브라함까지 오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개인에게 특별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에녹과 같은 사람은 365년을 살아가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지 못한데 적어도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들과 내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명령 속에 나타납니다.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 짓도록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증거를 주세요. 어떤 거요? 온 진중에 성막, 그것을 짓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눈으로 보고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참으로 풍성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성막을 짓는 와중에 깨닫게 하세요. 성막을 짓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살펴보면 웬 금, 보석,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요.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면 벽이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 나무를 금으로 싸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명들도 금으로만 싸고 보석들을 달고 뭐 휘장을 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에 비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더 화려합니다.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온갖 보석과 온갖 금은 귀 금속으로 그것들을 치장하도록 하셨어요.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은 그 온 도시가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셔서일까요? 하나님 왜 굳이 성막, 성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보석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실까요? 야 적어도 나 하나님이잖아. 니들이 사는 집하고 비슷하면 안 되지. 좀 좋은 걸로 지어봐.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마치 보석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의 사는 삶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좋을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그거예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는 막 금으로 가득 차고 보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와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 보석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무로 그냥 허름하게 지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새로 지은 이 성전 나무로 그냥 대충 지은 것 같아서 너희가 슬프냐? 걱정하지 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더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영광으로 가득 차요. 근데 우리 눈으로 증거를 삼고자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걸 거기다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너희들이 보기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냐?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금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뭐 그렇게 보석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세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이 너무도 충만해서 감히 그곳에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금세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동행하시는 동행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할 때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가서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성막 거기에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막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아요. 사사기 마지막 사무엘상 초기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패하고 나니까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가요. 이거 들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희와 동행하마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 위하여 너희는 아직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 너희 필경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가 그 죽음을 면하고 나와 너희와 동행할 수 있기 위하여 언약을 하나 하자.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테니 그 율법을 순종하면 그 순종을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동행하는 그 동행을 허락해 주마.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너무 지키기 어려워. 뭐 이런 걸 다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 율법 다 못 지키고 사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래. 좀 더 쉬운 신을 섬기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찾아서 살고 말지. 어휴, 뭐 율법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겠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는 드릴 거야.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못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율법이 전부 다 어렵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하는 속죄에 대해서 속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사를 제정해 두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제사를 받고 여전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렸다고요. 성막에서만 실패했느냐? 성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 가운데 한 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께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완전히 좌정하여 그 땅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움직이잖아요. 텐트니까. 그러나 성전은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와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성전 벽 서벽 하나 남아있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그곳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통곡하고 하루 종일 그곳에서 율법을 토라를 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로 약속하신 증표인 성전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이미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이스라엘이 저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라고요? 너희들이 제사는 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냥 보험용으로 들어드는 거죠. 하나님한테도 제물 하나 드리고 바알한테도 가서 제물 하나 드리고 아세라한테도 제물 하나 드리고 집에서 굿도 하고 뭐 저희 가서 점도 보고 그리고 나도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배들을 해서 대충 하나라도 걸리면 내가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너희로 하여금 제사하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다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가시는 영상을 보여줘요. 더 이상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마.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야 니들이 나를 존중 안 하니 나도 싫어.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이스라엘을 몰살하지 않고는 그들을 놓아두실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인생은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으실 수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셨다가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성전으로 되돌아오시는 그 이상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직접 부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그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에 실패했던 그 많은 성막, 성전 그것에 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각 개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삶을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 생각들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잘 모르겠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다고 그러시는 그 약속은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그 소망,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막 그 한 곳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지금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전이 확장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기필코 어디로 완성되어져 가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우주에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요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씁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면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고 예루살렘 성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은 더 이상은 그 안에 어떤 지역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는 성전의 중심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 다른 곳에는 새로운 행성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그 우주 공간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설명할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찬 그 은혜의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의 언약, 그리고 그것까지 인도해 가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 그 핵심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관계를 우리 속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지는 알겠는데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게 물으면 좀 어렵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그치는 그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충만히 동행하고 계세요.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됐어요. 더 이상은 소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완성됐거든요. 이루어졌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무슨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 소망은 그쳐요. 믿음은, 믿음도 이제는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삶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 사랑은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관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관계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고 있고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입술의 사랑이 아니고요. 실제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고백되어져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괜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만약 제사하다가 내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제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생각나면 빨리 가가지고 화해 안 하면 내가 너 제사 안 받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움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근데 참 우리는 기술도 좋고 지혜로워서 그걸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 사이를 얼마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인지요. 저희가 약해서 여전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니?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 예배 가운데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에 제가 순종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잘은 안 되지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으시면 제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던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나는 죽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되게 어려워하시네요. 그냥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나는 죽었어요. 그럼 나는 누굴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나는 죽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면 나는 누굴까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자녀라고 부르신다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날더러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는 그와 같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마 하는 약속은 어떻게 한번 살아봐. 내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널 찾아가 줄게가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하여 답답한 시간을 지날지라도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연약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의로 다시 서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간혹 잊어먹고 간혹 연약에 빠져 실패하다가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